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대의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또 말씀 가운데 믿음에 깊게 알게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말씀, 작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날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특별히 주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인터넷을 함께하고 있는 14개 교회와 또 각 가정과 현장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요즘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틈틈이 보면서 앞으로 A4지 한 장을 넘기지 말자. 그 원고를 적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치면 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 구절도 좀 넣어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적으니까 많이 못 쓰겠어요. 그래서 낫다, 손으로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그 도서관에 있을 때 모든 걸 한 페이지로 다 보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총장이나 부총장한테서 뭐 보고 드릴 때, 제가 도서관에 있었으니까, 책장이니까, 이제 무슨 행사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이렇게 한 7-8천만 원 행사를 뭐 이틀에 한다고 치면, 만찬의 순서가, 내가 딱 한 페이지가 갖고 딱 설명을 해드려, 이렇게. 근데, 말씀만 보면 이상하게 길어져 갖고, 목사님은 요약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의미를 잡고서 이렇게 내용을 보는 타입이라면 저는 막 훑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건지는 타입이라서 좀 이해들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르지만 각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되면 좋겠다 싶고 예를 들면 뭐 저한테 은혜 못 받는 거는 또 목사님 통해 받으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흘린 부분들은 저 통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사사기를 뭐 몇 번 이제 읽었는데 계속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담겨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소실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때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우리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요. 좀 많은 것 같지만 두 인물이에요. 에훗이라는 사사하고 그 다음에 삼갈. 제가 뭐 토요일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예,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거기서 나오세요, 목사님? 놀랐습니다. 언제 오신 거죠? 목사님. 정말 리차드 목사님은 논문 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에훗 삼갈 두 인물 나오는데요.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에훗과 삼갈이라는 이렇게 된 미천한 사람, 평균이 이하인 사람들을 왜 사사로 썼을까? 필이면 뭐 그런 부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그런가 하여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딱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읽어야 된다는 계속 생각이 들어서 다 안 읽고요. 우리 12절 13절만 앞두절 그러니까 한두 절만 우리 12절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사사기는 중요합니다. 성경 다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그 여호수아가 그 30일 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휘황찬란한 대접 받으면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땅이 험악하다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40년 이상 광야를 오면서 그 땅을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또 불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이 실제 있었고요. 모세 또한 그 땅을 못 들어가요. 얼마나 그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단순히 월세 살던 사람이 집 사고 싶어 막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못 들어간 걸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받은 언약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지만 모세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강이에요. 하나는 바다고 홍해, 동해, 서해 이런 바다예요. 홍해.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해, 서해를 건넌 것, 건넌 이 청도에서 인천 건넌 것과 한강 건넌 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홍해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모세는 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딱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딱 들어갔는데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본인이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했어요. 파악은 했지만 본인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막상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땅을 들어가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드렸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하지만 10명이 불신앙 고백 드린 것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 다수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만 똑같이 40여 년 인상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 거리가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전까지 거리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막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뭐 거의 10몇 센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못 간 거예요. 제 발이 260인데요 한 발자국도 못 간 거예요. 이 반도 반발자국도 못 간 반발자국은 뭡니까? 제 발의 반도 못 간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전을 가는데 차가 아무리 막혀도 추석날 대전 가려고 딱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까 내가 그때 40살인데 도착해보니까 80됐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에 가려고 나섰는데 40살 부록에 나섰는데 가니까 80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니까 아우 그랬구나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 현실로 끌어당겨서 적용해보게 되면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간다고 나섰는데 10살인데 그 아이가 50이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60인데 가니까 100살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가서 31명의 왕들을 차례차례 여리고성, 아이성 다 점령하면서 그 왕들을 점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에 일정한 땅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했어요. 왜 정복하지 못하게 했냐? 그들이 진짜 믿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간의 땅을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에 사사기 시작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작이 모세가 죽은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가 큰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걸 이어갔지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어간 게 아니라 아예 정반대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정복을 당하는 느낌 그 느낌이 가득한 책이 사사기라고 말을 하시고 자꾸 이스라엘화 여호와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가나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40년간 이동했기 때문에 변변한 뭐 안정된 뭐가 없었어요. 왜? 하루 먹고 이동 막 이런 식이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거기에서 농사를 지고 있던 시대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은 농사에 대한 신이에요. 이렇게 풍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스타롯. 그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그러니까는 곡식을 통해서 그 풍요를 농경사회니까 아이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물려가지고 바알신과 아스타로크 신들을 대부분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숭배했던 상황이었어요. 또 그들은 정착하여서 살기 때문에 뭔가 잠깐 발전되었고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이사 간다. 우리 김반석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세요. 목사님, 사택에 한번 와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 걸린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 생활을 몇 년 하고 나니까 늘 이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희는 집이 너무 많잖아요. 막 새, 막 개, 막 뭐가 물고기에 막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니까 살림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안정하고 싶고 뭔가가 좀 안착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믿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 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열두 사사가 등장했잖아요. 물론 사사가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에 사사가 있으면 사사가 적이도 있는 거예요. 이 사사가 죽은 이후에 3대가 들어서고 3대가 죽은 데 4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지금 12지파 중에서 한 6지파, 7지파에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사실은 사사가 많았다. 많았지만 그 중에 의미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도지사가 많잖아요. 강원도지사, 전라도지사, 뭐 있죠? 또 경상도지사 많잖아요. 도지사 중에서 한국의 어떤 지자체를 말하는데 잘했던 사람 몇 명을 뽑아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쓸 때에는 그 저자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바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쓰는 것을 100% 주관하시고 감화감동을 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했고 그 성경을 많은 사본 속에서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혹은 원본인 것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정경화한 것이 맞다라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이 맞다라면 성경을 썼을 때 반드시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먼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3차, 4차 적용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많은 말들을 뭐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의도, 사사기가 쓰여진 의도, 혹 3장의 12절부터 31절까지 쓴 의도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악을 행함은 대부분 우상 숭배였어요. 가나안 족속과의 교류였고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에서는 가늠이라고 말을 했고 신랑을 버린 신부처럼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모압왕, 모압이 어딥니까? 모압이 요르단, 지금 말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요르단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면 에글론은 뭐냐면요. 뭐 송아지 같은 이런 얘기예요. 송아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르단 왕 송아지 같은 그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에글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홍강에서 온 것에서도 본인을 무라고 말을 하니까 뭐 소인데 사실은 그 에글론도 송아지 같은 뭐 무 비슷한 얘기 같아요. 보니까 그 언저리에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막고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냐? 이방인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 깨닫게 하실 때 항상 내가 원치 않는 쪽에서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이 일어나서 요르단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여호수아서 6장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의 여리고성은 독보적인 위치예요. 여리고성은. 왜냐면 칼 한 번 제대로 안 싸워보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이 성이요. 성벽이 이중이에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벽이 또 있는데 성벽과 성벽 사이에 길이 나 있어요. 마차가 두 대가 엇갈려 갈 정도의 그 길이에요. 문을 하나 땅 부시고 들어가도 그 안에 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롱성 같은 부실 수 없는 그 고고학책 읽으면 다 그런 얘기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을 칼 하나 안 뽑아보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6장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여리고성을 뺏긴 거예요. 정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큰 전쟁의 큰 승기를 잡았던 승리하게 됐던 그 전환점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 자체를 뺏기게 된 거야. 누구한테요? 모아방 중심으로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크게 역사했던 그 땅을 뺏긴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 점령한 이후에 아마도 여리고성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한 20년 정도를 그 가나안에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짧게는 30년 될 것이고 물론 이게 시간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뺏기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뺏는 장면, 사사기 3장 13절 여리고성을 뺏긴 장면. 뺏었을 때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것 같았지만 보세요. 여리고성을 뺏었을 때는 하나님의 크게 역사였어요. 여리고성을 뺏겼을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뺏긴 거예요.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쟁취하겠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거를 뺏기게 한 거예요.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말 있죠. 왕이 없으므로 각 개인들이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였잖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왕이 없다고 그들은 울부짖었지만 사실은 이미 왕 하나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든 부분을 함께하고 있었음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 왕이 없어서 이래요. 사사기 마지막 장도 마지막 절도 그 내용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니라. 그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그 장면이었고 몰살되고 600명이 남았어요. 남자만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은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아내들을 구하는 장면, 그 장면 끝에 마지막 말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주는 바지만 사실은 왕이 없었냐? 라고 물으면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승리하는 장면 아니었지만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당할 때 생각 잘 해보세요. 내가 뭔가가 얻어지고 뭔가가 잘 되고 현실적으로 현찰이 팍팍 늘어나고 건강이 막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사사기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긍정치 않죠. 왜냐하면 뭔가가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쉬운데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했던 사람인데 18년 동안 그들을 오히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면서 뭘 바쳤습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항상 그렇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항상 부르짖어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그때에 베냐민에 대해서 잠깐, 베냐민 누구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누구의 부인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얻으려고 원찾았던 레아도 만나댔었고, 그렇죠? 그 사랑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난 막내 아들 누구냐? 그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그 나타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렇죠? 죽으면서 그 라헬이 창세기 35장 18절 볼까요? 창세기 35장. 3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라헬은 베논이라 그래. 베논이. 베논이가 뭐냐? 베논이의 3번이라고 글씨 있죠? 3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하단에 관주 있는 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이 죽으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베노니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 슬픔의 아들의 베냐민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어요. 베냐민의 번호가 또 4번이라고 했죠? 4번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의 자녀 아들이었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뭔가가 큰 권능이 있고 뭔가 큰 능력이 있고 뭔가 큰 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붙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왼손으로 붙들겠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른팔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오른손 붙잡는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그런 또 의미를 그 야곱은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죠. 49장 27절 창세기 이게 뭐냐면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을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했나 근형을 보겠습니다. 4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죠? 이들은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사사기에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레위의 첩을 윤간을 하고 죽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동시에 연맹을 해요. 동시에 연맹을 해서 베냐민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지파가 워낙 센 거예요. 세 번인가를 판판히 죽어요. 만 몇 명 죽으면 막 몇 번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저 베냐민 형제들과 싸워야 됩니까? 싸워라. 싸웠는데 또 깨졌어요. 하나님, 저 형제하고 싸워야 됩니까? 싸워라. 세 번을 판판히 깨진 다음에 그때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하고 다 죽이고 남자 600명만 딱 남겨놔요. 베냐민 지파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 사울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예요. 또 사도 바울 너 베냐민 지파예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두 사울이 다 있어요. 앞에 사울도 있고 뒤에 뭐 바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베냐민 지파 계열의 큰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시죠.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날 때 엄마는 슬픔의 자녀라고 말을 했고 야곱은 그를 오른손에 어떤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죽을 때는 그가 아주 강성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을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야곱의 축복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유다지파에게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유다지파가 하나님, 저 족속 누가 싸울까요? 유다 너희가 싸워. 유다가 7만, 민수기 보면요, 7만 몇 명이에요. 제일 많았고, 제일 왕권이 떠나지 않았고, 끝내 예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구원자란 얘기는요, 성경에서 아무한테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베냐민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죠. 이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왼손잡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많은 사람들을 거의 그 장수로 키웠어요. 그래서 돌 던지는 궁 화살 쏘는 거랄지 아니면 이렇게 왼손잡이 싸움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원어가 오른손이 부자 무슨 말이냐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를 세웠는데 사사를 세웠는데 구원자 세웠는데 누구냐?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고 굳이 말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 그 뭐가 중요해요? 오른손잡이.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잡입니까?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근데 제가 저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세 명 있고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왜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민족 중에 근데 그들이 뜻 자체가 오른손잡이 아들이에요. 근데 오른손잡이의 아들 그 지파 중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드리러 간 거예요. 곡물을 드리러 가서 왜? 그 나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칼을 보통 오른손잡이 어디다가 차죠? 왼쪽에 찰 거 아니야 이렇게. 왼손잡이니까 이 안쪽에 차는 거예요. 이 오른쪽 발 안쪽에 칼을 차는 거예요. 그 칼을 차고 에글론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비둔한 게 뭡니까? 약간 살집이 있는 거죠. 그 옛날 왕 생각해보세요. 턱 한 세 주걱 되는 거고 이렇게 배도 혼자 신발 못 묶고 속옷 못 입고 그런 몸인 거죠. 이제 뜻은 원래 송아지 같은이었는데 살찐 송아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송아지라고 표현했을까? 송아지는 제가 어디 주석을 본 건 아닌데 보면서 아, 이 송아지 번제 들을 때 주로 들었던 아주 그 동물 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양이랄지 송아지랄지 이렇게. 아,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저자는 지금 제물로 생각하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튼실튼실한 투실투실한 그 한 나라의 왕을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18년 동안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공물을 바칠 정도인데 사사기의 저자는 그를 그냥 송아지 같다고 표현했고 살쪘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죠? 18절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 돌뜨는 곳이 뭐냐면요. 우상을 세우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돌로 세운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곳이에요. 거기를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에글론이자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되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원래 왕 주변에 누가 이렇게 있겠죠? 그들이 물러간 거예요. 에웃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 화장실 말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 용변을 보는데 지금 대화를 한 장면이야.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화장실이죠.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뭐 그런 건 좀 뭐 변비가 있나 보죠. 길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쳐서 죽은 거죠. 쉬운 얘기를.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애굽이 피하여 돌 뜨는 곳, 또 나왔죠? 그들이 세우는 우상,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그들이 바라보는 그 우상 앞을 버젓이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애굽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며 무리가 애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한지라. 말씀이 의미가 크죠. 많은 걸 해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장애자가 뭐 목사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정도는 아니고요.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 걸까? 사사들이 12명 다 반대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요. 나중에 그들이 세운 사울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그런 육신적인 왕이었죠.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말을 하였고 그 구원자는 베냐민 지파, 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겠냔 말이야.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오른손에 오른손잡이라는 그 말을 가진 그 지파에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사사를 세워서 한때 한 시대를 한 세대를 구원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렇죠? 너희가 왕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에 오시겠지만 그 왕 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전쟁에 이기고 의기양양해서 막 걸어와요. 신나가지고 그때 멜기사덱이 그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했다가 코가 기가 꺾여요. 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멜기사덱이 아브라함에게 조언해 주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장애는 없지만 그렇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오래된 기억에서 못 태어난 분도 계시고 살아가면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또 문제가 별로 없지만 문제는 막 그러다가 생각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열두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뭘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세운 사람이 무엇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미 왕은 계셨던 거예요. 이미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이미 그들과 충분하게 돕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을 막 꺾어가지만 꺾이는 게 아니라 근래 조 목사님께서 너무 그렇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단을 꺾는 싸움은 많이 하는데 실제는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애웃도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 원하시고 그 싸우는 가운데 믿음을 드리기 원하시고 믿음을 드리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20몇 년 동안 대학에서 열심히 뛰었어요. 교수님 연구실을 다 들어가 봤고 녹화하면서 막 도라이라고 욕도 먹고 정신 나가니 욕도 먹고 환대도 받고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고 다 했어요. 욕도 먹었고요. 당신 직원인데 교수방에 들어와서 이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 이후인데 그러는 거지. 뭐 시비 거는 거 이제 이렇게. 어? 어디 부서 사람이냐고 막 묻기도 하고 이제 도망 나왔는데. 오,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애들도 학교 직원 선생님이 전다고 돌아다닌다고 막 와서 이렇게 막 그 막 이렇게 이메일도 막 간장하다 넣기도 하고 이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엉성하고 엉망진창하던 사사시대 때 그들을 방치해놓고 방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면 뭔가가 좀 단단해 보이고 뭔가가 좀 용맹해 보이고 뭔가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만하고 전쟁에서 이길만한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사람이 장애인이니까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좀 재력도 있고 그렇죠? 교회 와서 아우 뭐 그러세요. 제가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집사 통해서 뭐 얼마 좀 보내드릴게요. 왔는데 막 300억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행복하게 쾌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라지고 만군의 여호와 인도하심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보내지 않을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초롱초롱초롱 보면서 거기서 뭔가 안 떨어질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이는 교회다. 그럼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전 긍긍 그냥 막 이렇게 막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풍성한 사람은 재력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박사 하나 없고 지금 뭐 주설 박사 지금 공부 중에 있지만 뭐 주박사가 앞으로 예정 박사 딱 한 명이잖아요. 조대장로 목사님은 지금 뭐 박사학위 사회복지 하시다가 잠깐 스톱한 상태에 계시고 그렇거든 이제 번번한 경제는 우리 누가 있나요? 크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큰 교회를 안 쓰고 왜 우리를 쓸까? 그 이유가 많이 이해가 가지는 거예요. 뭔가가 풍족해지고 내가 학위가 높아지고 뭔가 전문성이 확보되어지고 이 시대 엘리트가 되어지고 내 한마디 하게 되면 많은 사람 영향을 받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말하죠.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자가 장애인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오는데 한쪽이 없으셔. 한 팔로 식판을 나르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시고 할 때 어떠세요? 볼 땐 늘 측은하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뭐 비교할 건 아닌데 우리 유경회 장로님 이렇게 풍이 이렇게 맞았잖아요. 좀 못 쓰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국 사회에 많은 것들을 아주 활기차게 열어가세요. 보사님, 내몽고 왔습니다. 아, 내몽고가 어디 도대체? 내몽고가 어딥니까? 중국 저 북쪽에 있대서. 아, 그러시냐고. 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뭐, 현장도 볼 겸 뭐, 그랬다는 거. 그분이 이게 불편하잖아요. 오른쪽 다리 다 안 좋거든요. 중국 교재 빨리 만드시죠. 오늘 하루 종일 그것도 교재 편집했었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비교할 건 아닌데 유경 장로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저번에 애훗이라고 부를까? 유애훗? 그러면서 아 이랬겠구나. 근데 그럴 통해 하나님 쓰셨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고 구원한 이후에 80년 동안 평안했다니까요. 8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우리 지금 광복 이후에 몇 년 지났습니까? 아직 80년 안 지났어요. 생각을 해봐. 그 연수에 그 연수. 그렇죠? 그 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쓸 수 있지만 강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손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쓰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가득합니다. 나도 삼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 같은 거 보세요. 삼손 보면은 아주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애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인 참 이게 하기 싫은 말인데 궁극적인 포기하심이 없어요. 왜 하기 싫으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늦추고 싸우는 싸움을 방만해질까봐 스스로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가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리게 하면서 전 삶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지금 에훗 얘기는 그렇게 끝났고요. 에훗 후에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떠요. 에훗의 후예가 아낫, 에훗의 아들처럼. 아니요, 딴 인물이에요. 에훗이 끝난 다음에 후회했던 인물이에요. 누구냐?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 뭐냐? 그러니까 아스타롯이라고 바알의 부인이에요. 다산의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얻고 많이 플러스하고 많이 충전하고 많이 계속 이렇게 계속 뭔가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내에 번영신학에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8호학번인데요. 86년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성장학을 배웠어요. 교회 성장학을 배웠는데 그때 이미 교회 성장학 속에 매니지먼트가 이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들이 이미 훅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의하셨던 분도 장로님이시면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도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거 했던 분이에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 교회가 부흥하려면 음향성을 줘야 된다. 86년도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차장이 줘야 된다. 지금에 느껴요. 그래,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미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긴 거예요. 다 미국에서 퍼온 거죠,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관리를 해야 되고 경영이 들어와야 되고 치유를 빙자한 상담의 그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내적 치유 너무 중요하죠. 모든 찬양 집회의 중심이 내적 치유예요. 결과적으로는 치유를 위한 거예요. 근데 치유를 위한 건데 매주 치유를 받아야 돼, 매주. 그리고 또 여기 무슨 목요일 찬양 무슨 뭐 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중독이 돼갖고요. 뭔지도 몰라요. 그래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치유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죠. 근데 계속 그 구원의 믿음의 본질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또 다른 곳을 계속 치유를 하고 무슨 뭐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유태인이 했던 무슨 태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온갖 내용들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복음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 이걸 보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아낫의 아들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출애굽 했을 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와요. 그걸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잡족? 그러니까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그 수학자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아낫의 아들, 아주 촌사람이고, 잡족이고, 정통 이방,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 세우냐? 사사로 세우는 거야. 그 이름이 누구냐? 삼갈이에요.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소문은 막대기 뭔지 아시죠? 좀 긴 거예요. 한 2m 되는 나무인데, 나무 끝에다가 이렇게 쇠를 달아가고, 이렇게, 이리야, 이리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소문은 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짧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위협치면서 손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무가 훌렁훌렁해, 막대기가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빳빳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벼우면서 훌렁훌렁한 그런 나무예요. 채찍 비슷한. 근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 블레셋 사람이, 왜, 블레셋 장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골리앗. 왜 골리앗을 뭔 얘기 할게요? 덩치 커서요? 그것도 있는데, 갑옷이 철이에요, 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철기 문화 있는 것을 막대기 가지고 좀 싸요, 막대기 가지고. 이게 말 되나요? 이거는 애웃보다 말 더 한대요. 말이 더, 왜냐면은 애웃은 그래도 한 팔은 잘 쓰니까. 그리고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왕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삼갈은 600명을 막대기로 죽인 거야. 철을 쓰는, 철 갑옷을 입은 블레셋 군인들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애우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이거는 삼갈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삼갈? 저 원문을 잘 안 보는데 목사님이 하도 원문을 보시길래 조금씩 이제 보는데 아니, 삼갈의 원문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 베나미 오른손 아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삼갈의 이름의 뜻이 칼이에요. 칼. 이름은 칼인데 지금 막대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 반전이에요. 오른손잡이의 후예인데 왼팔잡이 쓰고 오른팔 망가져 있고 막대기 갖고 나가는데 이름은 칼이고 칼을 든 막대기. 그런 거 이제 막대기를 든 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계속 저자가 뭘 계속 말하냐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소문은 막대기. 에글론 뜻이 뭐라고요? 송아지 같은. 바알신 혹시 그 이미지 본 적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소 형상의 머리가 이렇게 뿔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도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그걸 소의 우상을 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막대기는 소를 모는 막대기야.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을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을 그렇죠? 이 굉장히 풍자하면서 굉장히 해악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막대기 가지고 바알신 에글론도 송아지였고 바알신도 소형상을 가지고 뭔가가 바알신들을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 그런 일들을 했음을 계속 에오시나 삼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시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에오과 삼가를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쿠바를 많이 가봤습니다. 쿠바를. 어려운 땅을 가서 트럭 버스를 타고서 허리 다 다쳐가면서 제가 제일 짧게 갔는데 13시간인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관타나모 간 사람은 20몇 시간을 버스 타고 갔잖아요. 시차 적응도 안 했는데 저 앞에 나가면 마차가 다녀. 마차가 지금도 마차가 다녀서 부르면 서요. 그거를 이시우신가를 주고서 이렇게 타고서 그 교회를 갔었잖아요. 지금 마차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린 경주 보문단전에 가서 마차가 있는데 거기 길거리에 문 앞에 마차가 다 있는 데가요. 마차가 이렇게. 그 나라에 경주로 비교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나라예요. 한 끼 2,500원이에요. 아, 너무 우린 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래요. 그게. 말 한 마리가 15만 원이래요. 말 한 마리가. 그 집 하나가 1,500만 원이래요. 2층 집인데. 너무 경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적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쿠바에 100몇 개 교단을 모으고 쿠바 전역을 16개 주를 전체를 복음화해서 뛰면서 100몇 개 교단이 연합을 하게 되었다. 공산국가에서. 기억나시잖아요. 공항 들어가서마다 붙잡혀가지고 교재 뺏기고 여기저기 다 산발저 끌려가가지고 몸 많은데도 모르는데 막 하대 받고 몸 많은데 모르는데 막 비웃고 막 삿대질 막 하고 물건 잊어버리고 또 뒤에 오는 팀들은 가방에 또 안아가지고 또 그냥 되게 헤매고 그만 쿠바사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어났던 인물들이 사실 경제로 보게 되면요 풍요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노드 목사님 월급이 한 달에 3만 5천 원이래 한국 돈으로. 그럼 부교육자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3만 5천 원 가지고 이런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해 보니까요, 뭐 하루 온종일 걸어 온종일 막 몇 킬로는 장난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업 직업만 나가도 다리 아픈데 그분들 뭐 7킬로, 8킬로, 10킬로는 그냥 예사더라고 보니까 마차 탈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쿠버가 16개 주에 다 일꾼들이 세워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가할 일꾼들이 세워졌다. 꼭 삼가를 썼던 느낌. 꼭 애욱 같은 사람을 썼던 느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일본 우리가 복음 전에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뭐 복음이 증거됐던 것들이 꺾이고 말았습니다만 일본이라 할지 일본이 인구가 1억 8천인가 그래요. 주일날 통계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인구가 1억 8천인데 주일날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광명시가 34만이에요. 1억 8천인데 30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어두운 날이에요. 중국 한 15억 되는데 1억 있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끼리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의 복음을 알면 성경의 복음은 모든 교회를 넘게 돼 있어요. 저는 칼빈주의예요. 저는 삼일체 믿는 사람이에요. 중남 이런 데 나가보니까 다닐 수 있는 자가 많고 알메니안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감리교, 침례교, 죄송합니다. 성결교, 순복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것 외에는. 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칼빈주의니까. 나는 합동 측 보수 살았기 때문에 난 보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주일날 간다는 뭘 많이 안 사먹고 노력했었고 내 시험이라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내 중간고사에서 나와서 막 그 성가다 섰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우리 어머니들은 막 미용, 파마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치마도 복숭아뼈까지 길게 그런 게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한때는 이게 이 누굽니까? 김구승님처럼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하시더라고요. 아, 뭐 어쩌고 나도 난 목사 되면 저거 입어야지. 안 될 길 천만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교단에 매인다랄지 교회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은 다 넘게 돼 있어요. 알메니안이 뭐가 문제고 칼빈주의가 뭐가 대세고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맞으면 아니 교파다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며 알메니안이 뭐가 문제가 되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주여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깊어지기 원하면서 주여오심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삶을 교회가 개인이 살고 있냐?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친구들 그래요. 친구들 제가 신학생 다 목사잖아요. 이 말을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제는 아우 짜증이 나갖고 이제 카톡도 안 보내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아, 네가 하는 거 다 알아. 아유, 수고하네. 어? 당하자 언제 돼? 늘 이런 말 하고 앉아있고. 아, 이게 뭔가가 크게 오해가 되어 있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하는 말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들어먹지도 못하고 야, 너에겐 크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는 이제 40명이야. 그러는 거죠, 이제. 계속 거기 매야 돼. 40명인 교회는 성교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300명 이하가 되면은 선교하지 말라고 교회 부흥시켜라. 그 참았던 선교를 참아서 10년 뒤에 300명이 됐다고 쳐요. 그때 선교를 위해서 주요심을 정말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세계복음 그 교회가 뛸 것 같습니까? 안 돼, 못 뛰어요. 못 뛰게 돼요. 날개를 하다 안 써보면 이게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수가 이게. 에훗과 삼갈의 작은 기록이지만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들은 왕을 필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왕은 이미 있었다. 그 왕은 함께하고 있었다. 계속.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왕 대신 만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 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5장 1절부터 1절 읽고 4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야 이거 믿는다.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 예배드리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있든지 없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감히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말하는 교파, 교리, 교회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지옥, 성공, 뭐 엘리트, 뭐 서민, 뭐 가정 행복, 자녀들의 무슨 행복, 다 뭐 승진,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훗과 삼갈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셨어요. 삼갈처럼 오셨고 그리고 에훗처럼 오셨어요.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뭔가가 너무 누추하게 자기를 비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계시하셨고 일체적인 내용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음을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깊어져야 되겠고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해보세요. 지루하게 돼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게 돼 있어요. 떠돌아 보세요. 마음에 기쁜 게 없습니다. 이번에 화요일인가요? 그 석탄 그날에 우리 현사모하고 늘 제가 한 달 내내 교회 있잖아요. 광명에 있잖아요. 아, 여기 좀 벗어나 보자. 좀 신들은 좀 벗어나 보자 해서 이제 어떻게 저쪽에 갔어요. 조계사 그쪽을 갔어요. 와, 사람이 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아, 오늘이 석탄데이구나.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날 또 방송 나오더라고요. 조계사에서 뭐 했다고 막 나오길래 야, 내가 거길 갔었구나 싶었는데 아, 교회만 조용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절은 뭔가가 심오해 보이잖아요. 왜 작은 교회는 우스워 보일까요? 그렇죠? 큰 교회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6월 첫 주에 큰 교회를 섬기게 됐죠. 뭐 목사님께서 중국 관련된 팀이 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소수가 가서 말씀 딱 전하고 많이 가면 그것도 촌스러워요. 그렇죠? 가서 이제 소수 뭐 주설 집사랄지 중국 관련 팀만 딱 가서 딱 전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 이 큰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됐구나. 얼마나 많은 강사가 그게 왔다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석박사가 그게 왔다 갔겠어요? 중국 보고발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왠간이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작은 교회, 그것도 경기도. 죄송합니다. 이곳에 와서, 물론 광명이라는 이름을,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 입사라고 손을 내밀 정도면, 우리 가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쵸?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끝날에 주님이 오심을.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라져서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그 개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걸 언약을 듣고 말씀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임해서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또 진행된다면 그가 애욱 같은 사람이든 그가 삼가 같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면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나라의 큰 주의 허락하시는 평화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 일을 두고 더불어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애욥보다 낫잖아요. 삼갈보다 낫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어지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애욥과 같은 삼갈과 같은 우리들에게 잡쪽에 씨를 가지고 있던 삼갈이 하나님께 막대기 하나 가지고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철기 문화를 담담하게 막대기 가지고 서서 바알신을 무너뜨리고 또 에웃을 통해서 역시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왕이 우리에게 왕으로 계시지 않는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그 말씀 붙잡고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심중에 정말 있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 많은 전 세계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들 전보다 부족한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6월 3일 날 있는 그 모임을 두고 또 개인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